여러분, 보통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생각할 때 주로 눈에 보이는 최종 결과물에 딱 집중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뭐 도로 위를 조용히 달리는 전기차라던가 아니면 기후 위기를 구원할 기술이라면서 뉴스에 막 등장하는 거대한 탄소 포집 시설, 혹은 매일 아침 욕실에서 짜서 쓰는 부드러운 고급 액체 비누 같은 것들 말입니다. 되게 직관적이고 명확하죠?
맞아요. 우리는 완성된 제품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소비하는 데 익숙하니까요. 그 이면에 어떤 복잡한 과정이 있는지는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네네, 저도 딱 그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심층 분석할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전혀 달라 보이는 결과물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 세계 산업의 근간을 하나로 쫙 연결해주는 숨겨진 물질이 있더라고요.
네, 정말 마법 같은 물질이죠.
심지어 그 거대한 글로벌 시장에서 30%대 중반이라는 압도적인 점유율로 사실상 전 세계 가격표를 조용히 결정짓고 있는 조종자가 다름 아닌 한국의 한 화학기업이라는 사실은 진짜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처음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엄청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대중에게는 이름조차 생소할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이 이면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2026년 5월 2일에 작성된 유니드 해외영업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이들이 다루는 핵심 물질인 가성칼륨 역시 평소에 들어볼 일이 거의 없는 단어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 살펴볼 내용은 단순히 특정 화학 물질이 무엇인가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하나의 기업이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절대 대체 불가능한 요새를 구축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는지에 대한 아주 정교하고 4차원적인 비즈니스 메커니즘을 뜯어보는 거죠.
좋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분명하네요. 대중의 낯선 이 가성칼륨 시장에서 유니드가 어떻게 강력한 해자를 파놓았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체스를 움직이는 해외 영업 담당자들의 세계가 얼마나 다이내믹한지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자료를 보면 가성칼륨, 즉 KOH가 진짜 온갖 곳에 쓰인다고 나오는데 사실 저는 화학이나 세제하면 가성소다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양잿물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여기서 왜 하필 칼륨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가성소다랑 가성칼륨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이 산업의 성격을 파악하는 첫 단추니까요.
네네.
가성소다를 베이스로 비누를 만들면 우리가 흔히 아는 딱딱한 고체 비누가 됩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다루는 가성칼륨을 사용하면
설마 그 펌프로 짜서 쓰는?
네, 맞습니다. 부드러운 액체나 젤, 크름 형태가 되죠. 그래서 고급 샴푸나 바디워시, 주방 세제 시장에서는 이 가성칼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체 수요의 약 26%가 이런 세제나 비누 쪽으로 가고 있죠.
오, 26%요? 프리미엄 액체 세제 시장이 커질수록 가성칼륨 수요도 탄탄하게 유지되겠네요. 그런데 자료 보니까 비누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따로 있던데요. 농업 분야였죠?
그렇습니다. 글로벌 소비의 약 30%에서 많게는 42%까지가 비료용, 정확히 말하면 칼륨계 비료를 만드는 데 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있나요?
네, 식품의 산도를 조절하는 첨가물이나 의약품, 그리고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의 전해액이나 반도체 세정제 같은 완전 첨단 산업으로까지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제가 먼저 맞춰봐도 될까요? 특정 산업 하나에 목을 메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닌가요?
오,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보통 어떤 기업의 주력 제품이 특정 전방 산업 하나에만 쓰이면 그 산업이 불황일 때 기업도 같이 휘청거리잖아요. 그런데 이 다용형 구조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더라고요.
네, 이 구조가 바로 거시경제 사이클의 변동성을 매끄럽게 깎아주는 일종의 자동 해지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2023년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아, 그 전기차 캐즘식이요?
네네. 당시에 전기차 시장의 수요 정체가 오면서 2차 전지 양극재용 가성칼륨 수요가 눈에 띄게 둔화됐거든요. 그런데 회사는 큰 타격을 입지 않았어요.
아, 사람들이 전기차를 덜 산다고 해서 손을 안 씻거나 밥을 안 먹는 건 아니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세제와 비료 쪽 수요가 아주 굳건하게 매출을 방어해 준 거죠.
와, 듣고 보니까 마치 알아서 리스크를 분산해 주는 완벽한 자동 투자 포트폴리오 같네요. 한 산업이 무너지면 다른 게 받쳐주고 게다가 가성소다 시장의 10분의 1 규모밖에 안 되는데 가격은 2배에서 3배나 비싸다면서요.
네, 수익성이 매우 안정적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엄청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이고 돈이 된다면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글로벌 거대 화학 기업들이 너도 나도 공장 짓고 시장 뺏으려고 덤비지 않나요? 미국의 옥시캠이나 뭐 유럽 거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 그 질문이 바로 이 비즈니스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누구나 탐낼 만한 시장인데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는 거대한 진입장벽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진입장벽이요? 기술이 엄청 어려운 건가요?
그 장벽의 정체가 좀 역설적입니다. 가성칼륨 자체가 아니라 그걸 만들 때 쏟아져 나오는 부산물, 그러니까 염소에 있습니다.
염소요? 수영장에서 나는 그 특유의 소독약 냄새 원인인 그 가스 말인가요?
네, 맞아요. 가성칼륨을 얻으려면 원재료인 염화칼륨을 물에 녹여서 전기분해를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독성을 가진 염소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문제는
독성이 있으니까 함부로 버릴 수도 없겠네요.
그렇죠. 그냥 날려보낼 수도 없고 안전하게 폐기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성칼륨 시장이 너무 좋아서 공장을 100% 풀가동하고 싶어도 이 부산물 염소를 처리할 뾰족한 수가 없으면 공장을 멈춰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아하, 물건을 많이 만들고 싶어도 폐기물 처리 문제 때문에 생산량 한계치가 강제로 고정돼버리는 거군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셈이네요. 그럼 유니드는 대체 이걸 어떻게 극복한 거죠?
유니드가 파놓은 해자가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그들은 이 골칫거리를 오히려 추가적인 수익원으로 뒤바꿔놨어요. 울산 공장 예를 들면 인근에 있는 하나솔루션 같은 대형 공장들이랑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쩍 연결해뒀습니다.
설마 그 파이프라인으로 염소를 팔아버리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가성칼륨 만들 때 나오는 염소를 바로바로 넘겨버리는 거죠. 사가는 기업들은 그 염소로 플라스틱 원료를 만들고요.
아, 대박이네요. 폐기 비용을 아끼는 걸 넘어서 아예 돈을 받고 판다고요? 보고서 데이터 보니까 이 수직 계열화 위력이 수치로 딱 나오던데요. 남들은 가성칼륨 1톤을 500달러에 팔고 염소 폐기할 걱정할 때 유니드는 부산물 팔아서 200달러에서 300달러를 추가로 번다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 제품 하나 팔면서 700달러에서 800달러 매출 효과를 내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중국의 지연우한 생산기지에서도 이걸 완성했다는 거예요. 아예 9만 2천 톤 규모의 염화파라핀 생산 라인을 자체적으로 돌려서 염소를 직접 소화해버립니다.
양국에서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이룬 거군요. 게다가 2022년 11월에 있었던 결정적인 전략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MDF PB보드 사업부를 인적 분할했잖아요.
아, 유니드 BT 플러스로 분할한 거 말씀이시군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과거엔 건설 경기 타는 보드 사업부에서 적자가 나면 화학 사업 가치까지 깎아먹는 이른바 컨글로머리 디스카운트가 있었거든요.
아, 묶여있으니까 덩달아 저평가 받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분할을 통해 이제 칼륨 화학 1000% 순수 기업이 된 겁니다. 큰 그림과 연결해보자면 유럽의 1위 기업 바이노바는 전력비랑 탄소 비용 폭등으로 엄청 고전하고 있고 미국의 올린이나 옥시캠은 셰일가스 무기로 자국 내수 시장에만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럼 글로벌 시장은 유니드 동무대라는 소리네요. 근데 잠깐만요. 액체잖아요. 액체 절반이 물인데 그걸 한국이나 중국에서 배에 실어 남미나 유럽까지 보낸다고요? 물류비가 미친 듯이 깨질 텐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유니드가 승리하는 또 다른 비밀 무기입니다. 그들은 막대한 투자를 해서 액상 가성칼륨의 수분을 날려버리고 고체, 그러니까 플레이크나 펠렛 형태로 전환하는 설비를 깔았습니다.
아, 고체로 압축해서 쏘는 거군요.
네, 액상으로 보내면 운송비가 제품 가격의 20에서 30%인데 고체로 바꾸며 5에서 10%로 뚝 떨어지거든요. 덕분에 90여 개국 수출 네트워크를 뚫어버린 유일무이한 거인이 된 겁니다.
아, 진짜 미쳤네요. 공정이랑 물류에서 완벽한 락인을 걸었군요. 자,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여기서부터는 최근의 거시경제나 지정학적 이슈들을 짚어볼 텐데요. 미리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부터 언급할 이란 정세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같은 정치적 이슈에 대해 어떠한 찬성이나 반대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오직 자료에 나타난 시장의 메커니즘과 기업의 기계적인 대응 구조만을 중립적으로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전문가님. 이런 지정학적 변수들이 유니드한테 어떻게 작용하나요? 거시경제의 파도를 타는 서퍼 같던데요.
이란 사태를 보면 나비 효과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란발 위기가 터지면 전 세계 우레아, 그러니까 질소 비료란 인비료 수출에 차질이 확 생기거든요.
그럼 농부들은 당장 비료가 부족하니까 난리가 나겠네요.
맞아요. 그때 농가들이 어떻게 하느냐? 영양분 밸런스를 맞추려고 칼륨 비료 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수요가 폭발하는 거죠.
아까 가성칼륨 최대 수요처가 칼륨 비료라고 하셨잖아요.
빙고. 그래서 2026년 1분기에 유니드가 역대 최고 매출인 3844억 원이라는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겁니다.
와, 중동위기가 한국 화학기업의 최고 실적으로 연결되다니 진짜 소름 돋는 나비효과네요. 그럼 트럼프 2기 관세 리스크는요? 중국 공장 때문에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전혀요. 유니드는 애초에 중국 공장을 100% 중국 내수용으로만 돌립니다.
아, 수출을 안 해요?
네,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수출 물량은 전량 한국 울산 공장에서 책임지는 이환화 구조를 만들어 뒀어요. 관세 회피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좀 태클을 걸어보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이 모든 게 결국 운이 좋았던 거 아니면 거시경제 타이밍이 딱딱 맞아떨어진 거 아닐까요? 제가 자료 보니까 2023년에는 영업이익률이 2.8%까지 곤두박질 쳤잖아요. 원재료인 염화칼륨 가격 떨어질 때 비싸게 사둔 재고 때문에 역레깅 맞고 또 전기료도 30%나 올랐다면서요. 이런 리스크 앞에서는 해자도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2023년은 분명 유니드에게도 혹독한 시기였죠. 근데 여기서 봐야 할 건 이 충격을 어떻게 흡수하고 기펜스했느냐입니다.
어떻게 했나요?
이들은 글로벌 1위, 즉 프라이스 세터잖아요. 고객사들과 계약할 때 BPA 계약, 그러니까 원가가 오르면 가격을 연동해서 올리는 협상 시기 조정이나 계약 설계를 아주 다차원적으로 다듬었습니다. 전기료나 원가 변동의 충격을 분산시키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빡세게 가동한 거죠.
아, 90여 개국에 분산된 매출처가 있으니까 일시적 충격을 여기저기 쪼개서 넘길 수 있었던 거군요. 디펜스가 장난 아니네요. 그럼 이제 미래로 가보죠. 앞으로 5년 뒤, 이 회사를 완전히 바꿔놓을 신성장 동력 세 가지가 자료에 있던데 첫 번째가 그린 수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알칼라인 수전해 장치에 가성칼륨 전해액이 대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LDEC, 즉 탄소 포집 기술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거든요.
어떤 질문이요?
과연 이 거대한 신규 수요들이 글로벌 가성칼륨 시장 판도를 어떻게 흔들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직접 경제사인 미국 옥시캠의 모회사 옥시덴탈이 50만 톤 규모의 탄소 포집 시설을 짓고 있는데 시설 하나당 무려 5,500톤의 가성칼륨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5,500톤이요?
네, 이 프로젝트들이 확산되면 어마어마한 파이가 열리는 거죠. 게다가 셋째로 반도체 하이니켈 연극제 세정용으로 쓰이는 99.9%의 고순도 가성칼륨 수요도 터져주고 있고요. 솔리비스나 에이펙트 같은 전략적 지분 투자도 아주 매섭습니다.
오, 근데 여기서도 제가 푸시백 하나 가겠습니다. 이런 신성장 동력, 특히 LDEC이나 그린 수소는 IRA나 유럽 그린딜 같은 정부 보조금에 심하게 의존하는 거 아닌가요? 자료 보니까 양산 검증도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하던데요.
네, 그 지적이 정확합니다. 보조금 리스크, 양산 지연 리스크 분명히 있죠. 그런데 유니드 투자 포인트의 핵심은 바로 안전 마진입니다.
안전 마진요?
네. 설령 신사업이 쫙 다 지연된다고 쳐도 워낙 탄탄한 전통 응용처, 그러니까 비료나 세제 같은 필수제가 수요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거든요. 공장 가동률이 60% 이하로 떨어질 위험이 지극히 낮다는 겁니다. 하방은 막혀 있고 상방은 뚫려 있는 거죠.
와, 이럴 게 별로 없는 게임이네요. 자, 지금까지 되게 거시적인 구조로 얘기했는데 사실 이 거대한 비즈니스를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 잔류 후반부에 나오는 해외 영업 직무 이야기가 진짜 재미있었습니다.
맞아요. 일반적인 세일즈맨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사내 7개 부서랑 사외 5개 파트너를 조율하는 사실상 프로젝트 매니저예요.
그러니까요. 그 인도네시아 비료 회사와의 연간 1만 톤 수주 시나리오, 그거 정말 리얼하더라고요. 단순하게 술 마시고 영업하는 게 아니던데요.
아유, 전혀 아니죠. 코트라 시장 조사부터 시작해서 자카르타로 날아가고 할랄 인증 서류까지 챙겨야 합니다.
화학물질의 할랄 인증이라니 진짜 디테일하네요. 게다가 액상이 좋은지 고체가 좋은지 사양 비교하고 ISO 탱크 수배에다가 재무팀이란 LC 60일 결제냐 90일이냐 조율하는 것까지 9주 다 걸린다면서요?
네, 9주간의 피말리는 다이내믹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봤는데 이건 그냥 영업이 아니에요. 국제정치학자처럼 이란 사태를 꿰뚫어보고 환율딜러처럼 환율 해치하고 외교관처럼 라마단 피해서 협상하는 그야말로 다문화 4D 체스 게임이더라고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SQL이나 BI 대시보드 띄워놓고 데이터 기반으로 수익성 분석하는 건 기본이고요. 2026년부터 도입되는 유럽 CBAM, 그 탄소 국경 조정제도 비용을 누가 낼 건지, 이 SG 콤플라이언스 협상까지 하는 게 현대 B2B 영업의 찐 모습입니다.
와,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파헤쳐본 유니드라는 기업, 현재 시장에서는 PBR 0.4에서 0.5배 수준으로 엄청난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여다본 그 이면은 어땠나요? 무기화 글로벌 1위의 견고한 구조, 그리고 그걸 현실로 만들어내는 해외 영업 담당자들의 치열한 세계가 숨어 있었죠.
네, 단순한 화학회사가 아니라 거대한 퍼즐을 완성해 나가는 복합 가치주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보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화장실에서 부드러운 액체빈으로 손을 씻으실 때 혹은 뉴스로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 읽으실 때 그 뒤에 숨어서 전 세계의 가격표를 조용히 결정짓고 있는 이 거대한 순수화학 기업을 꼭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또 어떤 평범해 보이는 산업 속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숨겨진 조종자들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그 숨겨진 지식의 파편들을 모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